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신자된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신자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의 분위기는 보면은 그 사탄이나 천사, 뭐 천국, 지옥 이런 용어들을 말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탄 말하고 또한 천사, 뭐 천국, 지옥 이런 걸 말하니 혹시 신비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 천국과 지옥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사탄과 예수, 뭐 또 천사 이런 존재들을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어떤 지옥이나 사탄 이러한 그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심지어는 어떤 예수님의 재림 또 천국 뭐 이런 것도 말하면 혹시 또 종말론 빠진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시각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그 교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일률적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교회 봉사하면은 이걸로 사탄과 상관없이 잘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만족을 내버리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에 천국 가게 될 것이 아니냐 뭔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또 신앙 생활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분명히 이 세상을 지금 휘어잡고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신자를 어떤 식으로 미혹을 하는지 또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런 그 사탄의 방식을 모른다는 거 이게 상당히 문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난 이미 사탄을 이기고 있다. 사탄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겨버리고 그저 사회생활하면서 나쁜 짓 안 하면은 그것이 사탄을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말할 대부분 내세운 것이 성경 안 본다. 기도 안 한다. 나쁜 짓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사탄의 미혹이 이끌려가서 유혹을 받아가 죄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사탄이 신자를 미혹하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문제들 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제1차적인 목적입니다. 어쨌든 사탄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떼어놓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사고방식에서부터 이 신자를 떼어놓자 하는 이거 자체가 사탄이 지금 그 일하는 방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신자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은혜에 떼어놓는다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체가. 사탄의 관심은 우리를 지옥 보낸다 이게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겠다 이게 사탄의 지금 관심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원리의 상태를 다시 만드시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면은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타락해야 한 그 타락한 이 아담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죠. 그래서 사탄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지켜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멀리해버리는 것.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만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런 사탄의 방식을 갖다가 그대로 인간으로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상태가 뭐냐면은 내가 저걸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이 복 준다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뭐냐면 결국 사탄의 미혹에 지금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도 뭐냐면은 사탄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신자라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히 분별하는 거 아는 거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 버린다면은 결국 우리들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생각대로 사탄과 싸운다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나님과 사탄은 전쟁 중입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중이고 그 전쟁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 중이니만큼 그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전쟁 중인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싸우시는데 우린 그냥 편안하게 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전쟁이라는 거 이걸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때에 결국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항상 불평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들의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버린다면 그 마음에서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신자를 미혹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신자를 미혹한다는 것은 네 본래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걸 묻는 것은 타락한 본래의 마음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본래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네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겠는가 그런 하나의 사랑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로 점차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빠져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하실 때 항상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복된 길로 평안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야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굳히게 만들어버리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되어서도 잘못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독교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이게 맞다 저것이 맞다 하면서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무적행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용, 사탄이죠.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행 가둬버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가둬가지고 이제 그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1000년이라 이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1000년이란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순교한 영혼들이 천년 동안 왕도를 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그 신학자들이 뭘 만들었냐면은 무천년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천년에 대한 학설들을 만들어냈어요. 지금은 신학 공부한 시간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걸 자세하게 알 필요 없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한국의 그 기독교는 이 천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천년설 이런 시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전천년설 크게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천년을 갖다가 그 해석을 해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죽고 부활해서 나중에 재림하기까지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상징적으로 천년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게 이제 무천년자들이 말하는 천년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재림하기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있을 천년 기간,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천이란 기간이 실제로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무천년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곧바로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은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의 기간이 있다. 그 천년 기간 동안 이제 앞에 1절 3절에 말한 대로 사탄이 결박을 당해가지고 꼼짝을 못한다. 그 기간에는 사탄의 미혹이란 게 없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사탄이 잠시 놓여나가지고 그 세상을 환란으로 밀어넣는데 그게 7년 기간이다. 그리고 그 환란을 견디면은 그 사람들이 또다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천년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천년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그 1절부터 3절까지 천사가 사탄을 무정행해 천년 동안 결박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천년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천년 동안 사탄을 결박했다면은 사탄이 활동을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이 천년 기간이라면은 사탄의 활동이 없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사탄이 활동하는 게 없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사탄이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결박당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천년사들이 말을 하죠. 반면에 또 무천년자들은 지금이 사탄이 활동하는 기간이라면은 지금이 바로 환란의 기간인데 예수님 재림에 또 다시 환란이 있다는 얘기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럼 또 구원이 두 번 있다는 얘기냐? 이것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서로 막 티그태그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제 천년을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둘 중에 어느 것을 받아들입니까? 저는 둘 중에 아무것도 뭐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막 저게 틀리다 이런 말 제가 안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어떤 모순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 제 나름대로 저는 천년에 대해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요. 우선 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해야 됩니다. 왜 천년이라는 말을 쓰냐 그 말입니다. 왜 천년이라는 말을 쓰냐. 그리고 이 천년이라는 것이 실제 천년이라는 실제 기간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계시록을 그 시작을 하면서 묵시시가 묵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 개념 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보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물을 게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린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가 없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2000년 10월 25일 지금 몇십 년간 뭐 7시 몇 분 이런 게 하나님께 시간이 있냐 말이죠. 없습니다. 그런 시간 우리들 시간 개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2000년 몇 년 뭐 몇 시 몇 분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어. 따라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 가지고 이해 뿌리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이 엉뚱하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주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에게는 500년이 반나절입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주님에게 하루는 우리에게는 천년이다. 이러한 그 이해는 전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은 제일로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죠.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성경 기자 100점 다 맞았다.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는데, 900살 넘은 사람이 무드셀라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900살 넘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900살을 살았다. 징그러운 겁니다. 징그럽고, 또 이건 우리가 생각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은 100살 넘기도 힘든 그런 시간계 속에 있기 때문에 900몇 살을 살았다.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900몇 살 가면 900몇 살 걸으면 아예 어떤 영생한다 이런 느낌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인간이 최고 오래 산 것이 969세까지 살 정도라면은 왜 천년을 못 채우냐 그 말입니다. 왜 천년을 못 채웠을까? 이건 극히 이상한 거란 말입니다. 969살까지 산 사람이 그 마지막 31년을 갖다 왜 못 뱉었냐 그 말입니다. 그걸 왜 못 채우고 죽어버립니까?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고 오래 산다 할지라도 천년을 넘기지를 못해요. 천년을. 천년은 그게 한계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을 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년이란 기간을 허락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은 허락지를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년을 넘기지 못한 것은 지금 이 땅의 세상의 모습이고 천년을 넘겨버린 그 천년이라는 세상은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을 의미하는 것, 이걸 가지고 천년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969세까지밖에 못 산 인간이 천년을 넘었다는 것은 결국 영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천이라는 숫자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멸망으로 사라질 이 세상 말고 심판을 초월해버린 영생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천년의 세월을 살아 천년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 다스림 받으면서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천년이라 이렇게 의미하는 것 제가 이해를 해요. 천년 동안 왕으로 한다는 것도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실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이런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사탄이 신자를 미혹하는 그런 세상 권력 그런 돈들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 팔아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걸 가지고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이렇게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기간이 아니고 천년이라는 그 다른 세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왕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왕으로 탄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상태 이걸 왕으로 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말이 왕으로 왔지 세상에서 났던 어떤 신분이나 어떤 모습 보면은 왕과는 거리가 전혀 멀어요. 왕과는 멀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실제로 왕으로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시각 볼 때에 도무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것 없는 다른 차원에서의 왕 이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신분이나 세상에 가진 것들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게 바로 왕으로 사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 예수님이 왕으로 사신 것이 뭐냐? 하늘의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것. 이에게 왕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이에요. 땅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뭔가 신분이 낮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초라함으로 보지 않으시고 항상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이게 왕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 두지 않고 살아가신 것. 세상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자기를 섬기는 것, 이걸 원하지 않으시고 실제 예수는 실제 세상을 섬겨버리는 것. 이게 바로 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미련 두지 않고 살아가신 것이죠. 그런 예수 앞에 누가 와가지고 난 돈 벌었다 자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걸 부러워하겠습니까? 예수께 와가지고 누가 나 출세했다 성공했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예수님이 나는 출세 못했네 자기 신세를 한탄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생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미련 두지를 않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사신 예수님 모습이란 말입니다. 세상 쪽에 볼 땐 도무지 왕의 모습이 아닌데 하늘의 생명이라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는 그게 바로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한다 이것도 세상적인 시각에서 왕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만 왕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장차 왕으로 탈 신자라면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그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 세상의 왕들처럼 부귀영광 누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왕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 것이 있고 없고 여기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것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 속에 세상 것 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돈을 알아주니까 나도 돈 벌어가지고 내가 출세한 걸 자랑하겠다는, 높은 지위를 알아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에 성공해가지고 높은 지위를 차지해서 내 이름 떨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왕으로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처럼 뭔가 돈 벌어서 세상 지위를 얻어가지고 남도 큰 소리 치는 이런 것으로 왕으로 탈 것을 기대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는 하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 나 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한수 아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왕으로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피의 은혜로 천국을 가게 되고 천국에서 왕으로 하게 되는 게 신자라면은 그것이 이미 세상에서부터 보여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돈이 없다고 항상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살고 있고 출세한 것을 자랑하며 살고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없고 지위가 낮은 걸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산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증거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들 거기에서 예수의 피로 얻은 그 생명으로 왕으로 타게 되겠겠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신자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타며 살아가는 것은 뭔가 세상 것을 누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얻은 하늘의 그 생명이라는 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열매가 나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맺어진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돈이 있다 없다 출세했다 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왕으로 타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며 살아간다 이런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누가 왕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왕으로 타냐면은 이미 이 땅에서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인해 목베임을 받은 영혼들, 순교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예수로 더불어 왕으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 말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한 대가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왕으로 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누가 왕노릇 하냐 여기에 관심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그 모습이 증거되어져요.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핍박받고 고난받으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거 이걸로 드러나진다는 것입니다.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짐승이 세상을 미혹하는 이적과 권력 어떤 이런 거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왕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살았던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것이 왕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으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온통 섬김 받으려는 이 세상에서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예수로 더불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더불어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더불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 자체가 이미 왕노릇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 새로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신분이죠. 이처럼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다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천년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살고 있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 죽음이 상관이 없는 세계를 살고 있는 것 이게 천년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건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과 상관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었던 것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신자는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피로 얻게 된 것이죠. 영생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신자는 살아도 주 안에 있고 죽어도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5절에서 뭐라 하냐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5절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몸이 살아났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첫째 부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상태 그 자체를 가지고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상태입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한 것 아닙니까? 다시 살았거든요. 그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신자에게 뭐가 없는가? 둘째 사망이 없다 이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이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여한다는 건 우리 힘으로 그 첫째 부활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는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함으로 세상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게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미 이 땅에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된 자들은 이미 그 마음이 주님에게 붙들림 받고 주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한 멸망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둘째 사망이 있으면 또 무슨 사망이 있습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첫째 사망이 뭐겠습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실제 몸이 죽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첫째 죽은 것입니다.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이미 죽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건 이미 죽은 자예요. 벌것 없고 죽은 자라 그 말입니다.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한 멸망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첫째 벌에 참여한 것이고 그걸 얻었다는 것, 그 참여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귀하다, 이게 귀하다, 이걸 알고 이게 복이다, 이걸 안다면은 그러한 신념 절대로 세상 것 때문에 내 신세 내 팔자 타령을 안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신세 내 초조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라고 나설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지금 세상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그것 때문에 내가 점차 주님을 더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를 밀어넣는 그런 삶이 되었다면, 오히려 내가 힘든 일을 당한 건 참 다행이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죠. 그게 진짜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 그래서 결국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부인합니까? 우리의 왕됨을, 왕으로 하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미혹할 때에 온통 세상 것 주겠다 그랬습니다. 영광과 건세, 부귀, 이걸 다 줄게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 다 줬을 때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거 있으면 왕으로 탑니다. 영광, 부귀, 권세, 이거 있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갖다가 그래 왕 해라, 근데 부귀 주고 영광, 권세 줄 때 이것까지 왕으로 해라,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왕됨을 그런 세상 것 가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증거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줄 객을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사탄의 미혹도 결국 예수처럼 또 세상 것이 있어야 왕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 게 있어야 내가 큰소리 칠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냐면 결국 주님의 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사탄의 지금 일이죠. 2절 3절 보면은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걸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천년을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한 시간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말 그대로 천년이란 기간 동안 사탄을 딱 결박했다가 천년이 끝나면 잠깐 풀어놓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천년은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아니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그 상태 자체를 가지고 천년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 동안 사탄을 결박한다, 이것도 천년이란 기간 동안 가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을 사는 신자를 사탄이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박당한 지금 상태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신자를, 하나님 백성을 사탄이 못 뺏어가는 겁니다. 그게 결박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하는 것을 말을 해요. 잠깐 미혹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면서 영성을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신자에게 사탄이 미혹하는, 이걸 의미하죠. 하지만 그 신자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도 못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결국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천년을 넘기지 못하고 살았던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천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신자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것 자체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5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들을 의미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 우리 힘이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지혜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노래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걸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면서 이 땅의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부여받은 하늘의 생명이 귀하다, 이걸 알고 그걸 말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영생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았고 생명에 참여된 것을 날마다 귀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그것으로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이라고 하는 영생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육신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하려 있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생명을 우리가 안고서 그 생명을 증거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있다 없다 이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된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참으로 영원히 복된 날에 거하고 있는 그 누구도 우리의 복을 따라올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항상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